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새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미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오늘 정오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취임식은 하나된 미국이라는 주제 아래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열립니다. 취임식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취임 선서를 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화해와 통합, 치유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의사당 동쪽으로 옮겨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등 전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어 바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임 대통령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동해 참배한 뒤 군 호위 아래 백악관에 입성해 대통령으로서 공식 직무를 시작합니다. 한편 오늘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고별 연설에서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약 20분 분량의 고별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주 새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미국을 안정하고 번영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하며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감세와 일자리 창출, 빠른 경제 회복 등을 업적으로 거론하며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십 년 만에 새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된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를 40만 1,55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시애틀에서 첫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지 꼭 1년 만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약 9,621만여 명의 25%, 사망자는 약 200만 명으로 집계되는 전 세계 사망자의 19%를 차지합니다. 첫 사망자 이후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84일이 걸렸지만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할 때까지는 36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3,237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 등이 제기됐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약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저장성 텐무 뉴스는 오늘 마윈 전 회장이 시골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화상연설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장성은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윈 전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요즘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생각했다면서 중국 기업가들은 지역 재활성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국가 비전에 봉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인 전 회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회의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마인 전 회장은 당시 연설에서 전당포식 규제가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금융당국은 마인 전 회장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으며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이 주식 상장을 위해 추진했던 기업 공개를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마인 전 회장의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일각에서는 실종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오늘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에 복귀하고 제재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강요회의 연설에서 공은 미국에 있다며 워싱턴이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합의에 따른 약속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폭군의 시대는 끝났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바이든 정부 국무장관 지명자는 어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이란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삼엄한 경비 속에 오늘 낮 12시 취임식을 갖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장군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다 차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앞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기 침체 극복, 국민 통합,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등 중대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야외 무대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이 끝난 지 78일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4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취임사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지난해 대선 이후 나타난 미국 내 극심한 분열, 미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는 1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국가를 위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이후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고 이번 취임식 주제 역시 통합된 미국입니다. 특히 4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태 수습과 경제 회복 등 국내 현안이 신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4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했습니다.
Tonight, I'll lay out my first step, the American Rescue Plan.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된 이 부양안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대처하고 가장 필요한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100일까지 미국인 1억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We have a challenge, America. How do we administer 100 million shots in 100 days?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국방 생산법을 동원해 백신 생산을 늘리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위일 정도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1,100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도 취임 첫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미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등의 행정 명령도 취임 첫날 나올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미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올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요례 없는 두 차례 탄핵 등에 따른 극심한 국내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가 확실시된 후 외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전화통화에서 동맹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
외국 정상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알리고 있으며 미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관련해 취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속에 동맹 복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종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취임식 현장 분위기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워싱턴 DC 중심 광장에도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자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워싱턴 시내 중앙에 있는 내셔널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거행될 연방의사당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있는 큰 공원인데요. 취임식장이 마련된 의사당에서 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졌고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백악관이 위치했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TV 방송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취임식장 주변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현지 미 동부 시간으로 취임식까지 약 2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워싱턴 시내 전역에 걸쳐 보안이 극도로 강화돼 경계가 굉장히 상황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이곳 내셔널몰은 취임식을 지켜보기 위한 인파로 새벽부터 인사인회를 이루는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보안 우려로 이곳 내셔널몰에 대한 일반인 접근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군대 인력만 있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올해 취임식은 일반인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이곳 내셔널몰에 깃발의 들판을 조성했는데요. 약 20만 개의 성조기를 장식했고 그 위에는 미국 50개 주와 자치령 깃발들이 빗줄기를 비추게 했습니다. 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미 전역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취임식은 이달 초에 발생한 과격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건 때문에 보안 검색이 무척 강화됐는데요. 현지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TV에서도 보시듯이 지금 굉장히 그 경계와 보안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취임식장에 마련된 연방의사당과 인근 주요 도로는 완전히 폐쇄됐고 그 철조망과 울타리에 이어서 미 전역에서 모인 2만 5천 명의 주방위군까지 배치돼 무장 요새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병력 규모는 국방부가 대통령 취임식 보안 강화를 위해 허용한 최대 수준의 병력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약 2배 반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경호당국은 워싱턴 시내 중심부에 군대에서 보통 쓰이는 그린존과 레드존을 각각 지정했는데요. 이 레드존은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그린존에는 해당 지역과 관련성이 확인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의사당 주변 그린존에는 날카로운 이 날이 달린 레이저 와이어가 설치됐는데 제가 있는 이곳 내셔널몰도 그린존입니다. 이것도 취재진에게만 접근이 허용됐는데요. 약 한 달 동안 비밀 경호국의 복잡한 승인 과정을 거쳤고 실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저도 사실 보안을 몇 차례나 통과했습니다.
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도 바로 그곳과 인접해 있어서 직원들도 출입을 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검색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취임식이 몇 시에 열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네, 이곳 현지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약 11시부터 연방의사당 앞서쪽 계단에서 취임식이 시작됩니다. 취임식에선 미국 유명 팝 가수 레이디 가가의 국가 독창이 있고 그리고 가수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과 국기에 대한 맹세에 이어 먼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라틴계 최초의 연방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11시 40분경 바이든 당선인이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낭독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며 고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글씨에 미 헌법에 명시된 취임 선서를 나누도록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헌법에 따라 정우가 되면 새 대통령 임기를 공식 시작합니다.
네, 이 선서 뒤에는 당선자가 대통령이 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취임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단합에 중점을 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이후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는데 이번 취임식 주제 자체도 하나가 된 미국입니다. 네, 취임사는 바이든 당선인이 46세의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인데요.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이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경제를 재건하며 국가를 통합하고 치유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논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코로나 대응책과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촉구 등 10여 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 행사는 선서와 취임사를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거의 하루 종일 축제가 열리다시피 하는데 이번에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사실 축제 분위기는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의사당 동편으로 이동해 새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해온 전통에 따라 군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리슨 당선인 부부와 함께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 부부까지 함께 동반해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동해서 무명용사의 묘에 선화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육군 군악대와 합동 의장대 등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네, 역대 취임식에선 바로 이때 수만 명이 운집한 길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퍼레이드는 생략한다고 합니다. 대신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고 미국의 위안 등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상 퍼레이드가 전국에 승진되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저녁 무도회도 생략되는데요. 대신 배우 터밍스 씨가 진행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20분짜리 TV쇼에서 바이든 해리스 당선인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워싱턴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만 참석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새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일찍 백악관을 떠나 워싱턴 인근 연방의사당에서는 한 18km 떨어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릴 환송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이준이었습니다.
네, 이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현장 주변 소식 그리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정치인 조 바이든은 지난 1972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고 이어서 50년 뒤 미 역사상 최고령의 나이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록의 베테랑 정치인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올해 만 78세입니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 조 바이든은 워싱턴 주류 정치를 대표하는 관록의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1972년 처음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번 내리 상원의원에 선출됐고 30여 년의 의정기간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의 제47대 부통령을 거쳐 마침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반세기 가까이 워싱턴 정계를 지킨 거목이자 산 증인입니다.
파란만장한 개인사
조 바이든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광업도시인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넉넉한 집안이었지만 부친이 잇따라 사업에 실패하며 11살 때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이주했습니다. 바이든은 매우 활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어릴 때 말을 더듬어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인 말 더듬증을 극복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귀감이 됐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라큐스 법률 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릴리아와 결혼해 세 자녀를 얻었고 1972년 만 30세가 채 안 되는 나이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교통사고로 아내와 한 살짜리 딸을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는 1977년 재혼했으며 슬아의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2015년 또 한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내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졌던 장남 보가 46살에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사별한 부인과의 사이에 유일한 자녀 차남 헌터는 마약 중독과 탈세와 비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라 바이든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역경과 굴곡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대중적인 이미지를 잃지 않고 친근하고 소탈한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의 대권 도전.
바이든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88년 처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찌감치 중도 사퇴했고 2008년에도 경선 과정에서 정치신예 바락 오바마 후보에게 밀려 중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 후보에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돼 대선에서 승리하며 미국의 제47대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해 부통령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으로서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는 대선 바로 한 해 전 장남이 사망하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화합을 내세우며 백악관으로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조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현역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혼란 속에 마침내 제46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이든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너무도 극명히 나타난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대립을 봉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윤경 기자였습니다. 차기 첫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lobally, I understand that Asia must be the focus of our effort. And I see China in particular as a pacing challenge for the department.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명시된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 동맹 공조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질의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도태평양은 가장 먼저 시찰하는 정구가 될 것이라며 그와 같은 동맹관계의 쇄신과 추가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critical, Senator Reid, and I also look forward to going out and refurbishing those alliances and making sure that we build additional capacity where possible.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의제로 가장 많이 다뤄지고 러시아와 이란 등도 논의됐지만 북한 문제는 특별히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방부는 동맹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해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이며 한반도 내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과의 연결망은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최대 전략적 이점이자 태평양 강국으로서 초석임을 인지하고 영내 동맹관계를 현대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2015년에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포함해 현재의 전환 추진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동맹뿐 아니라 중국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 간 전략적 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 역시 모든 전략적 검토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동북한의 강력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핵심 우방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내 안보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방어 개선에 국방부가 어떤 추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자신이 인준이 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역량 최우선 추진 사안으로는 현재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44개의 지상요격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타격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지 묻는 질문에는 인준이 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전장요구사안과 작전계획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에너지부, 정보기관 등 미국 정부 내 유관부서와 협의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영내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성국의 반우주 역량에 대한 위협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오스틴 지명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위협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의 위성통신, GPS 신호 방해 역량 또한 진화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은 모두 독립적인 우주 발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주사령부와 우주군의 준비태세 개선을 통해 미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예산 삭감 전망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진 가운데 오스틴 지명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략폭격기로 이뤄진 핵무기 운반 삼축체계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파급 효과로 일부 계획이 폐기되거나 축소될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전략사령관 등과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퇴임을 앞두고 미국의 방송사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북한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라는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북한을 주요 위협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대상으로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에브릴 헤인스 지명자가 19일 북한을 주요 위협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에 대한 질문에 전통적인 국가활동세력인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뿐 아니라 진화하는 초국가적인 위협인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테러, 전염병 대유행, 세계적인 조직 범죄, 부패, 허위 정보 캠페인 등을 꼽았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위협을 내세우며 국가정보국은 정보기관들에게 임박한 상황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통솔합니다.
And this means ensuring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warn, protec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threats we face.
헤인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위협을 이해하고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보기관들이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서면 답변에서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준된다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국가정보국장으로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정보기관과 정보당국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초국가적 위협에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의회, 민간 부문, 학계, 다른 나라 등과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여러 정책 과제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중국에 미국의 정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대중 정책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approach to China has to evolve and essentially meet the reality of the particularly assertive and aggressive China that we see today.
헤인스 지명자는 오늘날 중국이 특히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변한 현실을 감안해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도 진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국은 미국의 안보, 번영, 다양한 가치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이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일부 사안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바라보는 틀은 경쟁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 참여한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초당적으로 지난 20년간 중국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현재 미중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That China, once they got rich and prosperous, would become like us or more like us. And then we woke up to the reality that they steal our trade secrets, our intellectual property.
루비오 의원은 중국이 부유해지고 번영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비밀과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대학과 학생들을 이용해 미국을 감시하고 연구를 가로챘으며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사상 최대의 군사적 진보를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 민주당 간사도 헤인스 지명자에게 국가정보국장으로서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부상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뛰어넘고 능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인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워싱턴 연구소 행사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의회 행사에서는 북핵 협상에 대해 단계적 접근법만이 큰 충돌 없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 프로그램 전면 중단과 검증이 포함되며 동결과 검증 단계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에 북한과 직접 협상을 했던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한국에 다가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 현안 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협상 대표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타결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나 오바마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미국도 이제 경험이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I hope they will neither simply continue the Trump policy nor simply continue the Obama policy. I mean, it's been some years now. We've had some more experience. So I hope.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점검을 실시해 북한 문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동맹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해 북한도 끌릴 만한 방안을 찾아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견고한 정책 기반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issu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o come up with some policy that is sustainable and supportable.
힐 전 차관보는 VOA에 지속 가능하고 지지받을 만하며 안정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라며 핵무기가 없어야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점을 북한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은 모든 기회를 포착해 비핵화를 미루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길 바란다며 다자적 접근법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적 조합을 통해 대화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하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ching out and indicating a willingness to engage, a willingness to implement and to start a process of negotiation.
디트라니 전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내밀어 북한과 관여하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개인 소견으로는 북한도 이에 응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UN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한 뉴욕 채널을 가동하든지 중국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서 얘기하자 26년 이상 끌어오며 2보 진전을 하면 3보 후퇴를 했는데 다시 마주 앉아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북한과 협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make it clear that it's willing to resum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the basis of the Singapore summit.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협상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한 뒤 북한이 받아들이는지를 지켜보고 이후 고위급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극적인 돌파구나 기적적인 합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제한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성과부터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seek gains that they can. They should realize that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anytime soon, but that it may be able to.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밝혔듯이 영변 핵시설을 닫도록 하고 핵 분열 물질 생산 중단도 설득하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 경우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미국이 타협한다면 작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북한의 경제 안보가 전반적인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hieving economic security requires more than just providing humanitarian aid and sanctions relief. And to achieve economic security, they need to have trade.
뱁슨 전 고문은 경제 안보는 인도주의 지원과 제재 완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 경제를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북한 당국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를 관장할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개혁을 하며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북한과 미국 양측의 의지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미한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주목됩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경색된 미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 목표에 입각한 전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removal of the biggest irritant right now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ngs like OPCON transition, that's contentious, but it's, I think, manageable. And then differences on North Korean policy.
클릭너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기하급수적인 인상 요구가 현재 미한 관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라며 전통적 동맹관으로 돌아갈 때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도 수년간 있었기에 관리 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동맹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금이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심화하며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협력하고 싶어하고 한국의 가치와 중요성, 잠재력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is convergence of progressives and Democrats, it's a rare convergence. We haven't seen it in 20 years. I think there's a basis upon which it's going to make people have high expectations.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 교차하는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드문 경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하지만 두 정권의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며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공통된 의지에 더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즉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5일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해 그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직후인 3월 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해 미국 정상회담을 중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외교부 장관 기용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인 북핵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섣불리 도발할 경우 교착상태에 놓였던 미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치러진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미북 관계 진전을 바란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선공에 나선 겁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과제 순위에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라는 압박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접근법이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상당한 전문성에 기초해서 이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몰딜이 가능하려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고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빅딜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어느 방식으로든 전제가 돼야만 스몰딜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스몰딜을 한다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블링컨 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봐서 조기 대화 재개보다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정책 입장을 경청한다면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이나 미일정상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러야 5월 정도에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전략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북 제재를 고리로 북한을 압박하려던 게 바이든 새 행정부의 북핵 협상 전략으로 예상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가 아닌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바이든 새 행정부에 공을 넘긴 모양새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재 완화 가지고는 우리는 협상 안 한다. 군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훈련 중단 얘기를 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같이 폐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는가가 상당히 큰 숙제죠. 왜냐하면 지금 동맹 강화라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만들어놨는데 막상 대북 정책해서 북한 비핵화시키는 데 대한 대가로 연합훈련 중단을 준다? 이거는 완전 자기 정책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고 북한도 경제난 심화로 미국과의 협상이 급하다는 점에서 조기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블링컨 지명자가 인준청문회를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에 대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미국이 의제를 조기에 제안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일 경우 북한도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 라인이 구축되기 이전에라도 조건 없는 실무 대화를 제안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가 지연될 경우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합동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죠.
특히 뭐 바이든 행정부를 직접 미국을 겨냥한 ICBM 테스트나 그런 것보다는 대남 공세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 그걸 통해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 여부에 대해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강수를 둘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기존 대북 제재도 북한에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지금으로선 추가 제재 명분도 부족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제재 강화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수단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전술핵 개발을 통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쳐 미국이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해상 봉쇄와 같은 초강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오전에 평안북도와 황해도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신의주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영상 3도. 강계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3도. 해주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0도, 최고는 4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6도.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는 0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끼고 최저 1도, 최고는 8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새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미수정 헌법 20조에 따라 오늘 정오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취임식은 하나된 미국이라는 주제 아래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경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열립니다. 취임식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취임 선서를 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화해와 통합, 치유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의사당 동쪽으로 옮겨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등 전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한편 오늘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고별 연설에서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약 20분 분량의 고별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주 새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하며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감세와 일자리 창출, 빠른 경제 회복 등을 업적으로 거론하며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행정부에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블링컨 지명자는 어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접근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대정자는 많은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원칙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대정자는 미중 관계와 관련해 경쟁적 측면과 함께 상호 공동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여전히 있다면서도 미중 관계의 적대적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기술적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하며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를 40만 1,55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424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시애틀에서 첫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지 꼭 1년 만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약 9,621만여 명의 25%, 또 사망자는 약 200만 명으로 집계되는 전 세계 사망자의 19%를 차지합니다.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 등이 제기됐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저장성 텐무뉴스는 오늘 마윈 전 회장이 시골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화상연설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장성은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마윈 전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요즘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생각했다면서 중국 기업가들은 지역 재활성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국가 비전에 봉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윈 전 회장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0월 24일 당하이에서 열린 금융회의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마 전 회장은 당시 연설에서 전당포식 규제가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석유 판매를 지원한 개인 3명과 단체 14곳, 선박 6척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이탈리아 국적의 원자재 중개기업과 스위스 국적자, 또 미국 뉴욕과 몰타, 파나마, 짐바브웨에 위치한 업체, 또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이 베네수엘라 국영회사가 아시아 등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억 달러어치를 판매하도록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이들은 베네수엘라를 갉아먹는 부패에 일조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천연자원에 대한 마두로 정권의 남용을 가능케 하는 이들을 계속 겨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